라디오의 김현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과 관련해 이번 주 미국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은 이를 매우 흥미롭게 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이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것이라면서 내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내일 이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브리핑에서 케일리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안 통과 시도에 불쾌감을 표시했다면서 앞으로 홍콩이 금융중심지로 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경찰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후투탄을 발사해 해산시켰습니다. 홍콩 경찰은 오늘 시내 중심에 위치한 입법회 건물 주변에 전경들을 배치했으며 시위대의 제지에 나서며 24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홍콩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심해 위협에 분노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가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검은 옷을 입고 펼친 우산 아래 얼굴을 숨긴 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시위로 많은 상점과 은행 사무실이 일찍 문을 닫았고 경찰이 수십 명을 검거해 인도에 앉힌 뒤 수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홍콩에서는 보안법 제정 계획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12월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최루탄과 무대포를 발사하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문을 닫았던 뉴욕 증권거래소가 두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어제 앤드루 쿠모 뉴욕 주지사가 거래 시작을 알리는 종을 울리면서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객장 출입은 통상 인원의 4분의 1만 허용되며 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출입에 앞서 체온을 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도 여전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날 다우수 산업평균지수는 2% 이상 오른 5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미국 50개 주에서 부분 또는 전면적인 경제 재가동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환자는 16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와 관련해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를 남겼습니다. 트위터는 어제 이표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1월 미 대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는 유권자들이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한 캘리포니아주의 결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표 투표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것이며 우편함은 털리고 투표 용지는 위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위터는 이달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올린 트위터와 관련해 경고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는 이 방침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적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트위터가 대선에 개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라탐 항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이행 타격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칠레 본사를 둔 라탐 항공그룹은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 챕터 11을 근거로 칠레와 페루, 엠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라탐 항공은 파산보호 신청과는 무관하게 운항을 계속할 것이며 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라탐 항공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운항 횟수를 95%까지 줄였고 이달 초에는 대규모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공군 전투기 두 대가 동지중해 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군 초계기의 위협 비행을 펼쳤다고 미 해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 해군 육함대는 이날 발생한 사건이 약 65분 동안 지속됐으며 미 해군 소속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의 양 날개에 러시아 전투기가 동시에 근접하는 등 조종 능력을 제한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의 핵 문제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의 핵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영향력 있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고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제조약 탈퇴를 거론하자 미국 상하원에는 미한 상호 방위조약 등 탈퇴 결정 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남부와 황해도는 새벽부터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 핵무기 생산 능력을 상당히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국방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핵 억제는 현재 미국이 가진 핵 전력으로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류 월터 미 국방부 핵 문제 담당 부차관보가 26일 미국은 북한의 핵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probably won't touch that one for classification reasons, but I mean we have a fairly decent picture as to what North Korea's production capacity has been able to generate so far.
월터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 공군협회사나 미첼 연구소가 개최한 핵 억지력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 비축량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 능력이 아직 핵무장한 다른 잠재적 적대국들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터 부차관보는 미국의 핵 억지력 현대화에서 북한과 같은 단기적 핵 위협에 대해 어떤 보완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명백한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다고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I think the department has taken a view that our nuclear forces as they exist are ready and robust and deter all adversaries.
미 국방부는 현존하는 미국의 핵 전력이 준비되어 있고 강력하며 러시아든 중국이든 잠재적으로 북한 혹은 이란이든 모든 적들을 억제할 수 있는 관점을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나 한국 혹은 일본 등의 동맹들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월터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에 대한 핵 억지 방안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러시아에 이어 중국을 포함하는 3자 간 군비 축소 방안을 강력하게 추구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핵 전력은 확실히 투명성이 없다며 그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3자 간 군비 축소를 강조한 핵심적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월터 부차관보는 전략적 균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상대가 조약 바깥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양강 구도에서 홀로 군축을 수행했던 냉전적 인식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핵실험이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핵실험 재개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간사인 마키 의원은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지난 30년 가까이 지속된 미국의 핵실험 유예 조치를 끝내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최근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보도를 서한 발송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2일자에서 행정부 전현직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국가안보기관 책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992년 이후 중단해온 핵실험 재개에 대해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고위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회의에서 미국의 핵실험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핵 군축 협상에 유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며 핵실험 재개에 대해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행정부 관리들이 무기 통제 체제를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른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핵무기를 제한하도록 3국 간 핵통제 협상을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북한과 함께 지난 20년간 핵실험을 한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한은 또 미국의 핵실험이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북한 등의 핵실험을 할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며 특히 중국은 핵실험을 함으로써 미국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핵실험은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결의 2310호를 스스로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채택된 이 결의는 모든 나라가 핵무기 혹은 핵폭발 실험 유예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핵실험 금지 유예 조치를 해체하는 것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평판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마키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지도력을 약화시키고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이란과 북한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키 의원은 러시아, 중국과 3자 합의에 이르기 위해 잘못된 시도를 하기는 내년 만료되는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 핵무기 통제 조약을 5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간 러시아의 전략 무기 배치를 제한할 수 있고 중국을 세계 군비 통제 체제에 진입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백악관은 미국이 핵실험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의 미한 상호 방위 조약 등 국제 조약 탈퇴 결정 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제 조약에 대한 탈퇴를 거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지미 파네타 하원 의원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국제조약 탈퇴를 막는 법안을 지난 21일 상원과 하원에 각각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지 없이 안보를 약화하는 행동 방지 법안의 줄임말인 포즈법으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은 미국과 한국이 지난 1953년 체결한 상호 방위조약을 탈퇴할 시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국제조약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미한 상호방위조약이 미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통해 1954년 비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약은 한국전쟁 중 상호희생으로 탄생했다며 공유된 가치와 이익의 기반을 두고 서명 후 거의 수십 년 동안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전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법안은 항공자유화조약과 나토, 신전략무기감축조약 뉴스타 등이 언급됐습니다. 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 방침을 선언한 직후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02년 발효된 항공 자유화 조약은 비전투기의 상대국 영공 정찰을 허용한 국제 조약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과 러시아 등 34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 방침과 마찬가지로 나토와 미한 상호 방위 조약, 러시아와의 뉴스타트 등 상원이 비중한 다른 조약들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상원이 비준한 국제조약에 대한 종료 혹은 탈퇴 의사를 통지하기 180일 전 이런 결정에 대한 정당성과 회원국과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북한 등의 불법 해상 활동과 관련한 해상 제재 주의보를 통해 제재 위반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국제 선주 보험 그룹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준수 요건의 일부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선주 상호 보험 조합 그룹은 미국 정부가 이달 중순 북한, 이란, 시리아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통해 해양 산업의 제재 위반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 기반을 둔 13개의 선주 상호 보험 조합으로 이뤄진 국제 그룹은 22일 선주를 대상으로 한 회람문에 이같이 밝히며 그룹 내 모든 선주 상호 보험 조합도 유사한 회람문을 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그룹은 미 행정부가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거래에 관여할 위험이 있는 기관들에게 미국 정부가 기대하는 주의 세부적으로 공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제재를 위반했다고 간주하는 기업에 대해 취한 조치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사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진다며 미국의 1차, 2차 제재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번에 해양산업에서 모범적 준수 관행에 관한 기대감을 명확히 하고 해양산업의 평가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그룹은 주의보의 내용을 반영해 이뤄진 후속 조치도 소개했습니다. 산하의 모든 선주 상호 보험 조합이 현재 고위험 지역에 입항한 모든 선박에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감시하고 선박 감시에 관한 회람문도 발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그룹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주의보가 요구하는 사항의 일부를 준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의보가 겨냥하고 있는 해상 업계는 종종 서로 상충되는 요구를 하는 복잡한 국내 규정과 국제 규정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주의보에서 제시된 지침이 특정 상황에서 정보보호법, 경쟁법 등 현행 법률상 의무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응한 보안수단으로 선주 등의 선박 장거리 위치 추적 이용을 제시했지만 이는 기국에 의해 사용되거나 기국에게만 제공되는 폐쇄형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의보에서 모든 새로운 고객들의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이력을 평가해야만 하고 국제해상 인명 안전협약과 불일치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조작의 전력이 있는 선박과의 사업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의보에서 모든 새로운 고객들의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이력을 평가해야만 하고 국제해상 인명 안전협약과 불일치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조작의 전력이 있는 선박과의 사업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선주들을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할 수 있으며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신호는 고밀도 지역이나 위성인 위치 이동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에 종종 전송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주의보는 고객 확인 제도와 최종 고객 확인 제도를 수행할 필요성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해상에서 많은 물품이 거래되는 방식이 초래하는 복잡성 때문에 규제 준수행에 관해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재무부 해양경비대는 지난 14일 합동으로 제재 회피 목적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날 불법 활동의 주체로 지목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로 미국 정부는 이들 세 나라의 공통적인 제재 회피 활동의 특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 수칙을 전달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켬입니다.
미 국무부가 26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중 가역 조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중국의 물품을 대신 생산해 넘기는 역외 가공 무역의 감소 폭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공장의 가동이 멈췄을 가능성과 함께 이로 인해 북한 내 실업률 또한 높아졌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과 4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역외 가공이 차지하는 액수는 57만 3,291달러입니다. 이 기간 전체 대중 수출액이 약 282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두 달간 역외 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전체 수출 형태로 놓고 보면 국경 무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역외 가공은 지난해 약 8,271만 3천 달러로 전체 40%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수출 형태로 기록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국경 봉쇄 등의 영향으로 다른 무역 형태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인 겁니다. 역외 가공은 중국이 북한 등 다른 나라의 인력과 생산시설을 이용해 물품을 생산한 뒤 이 물품을 다시 중국으로 옮기는 형태의 무역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비제재 품목인 손목시계와 가발, 신발 등의 대중 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관측되어 왔습니다. 동시에 중국으로부터는 손목시계 부품과 가발용 머리카락 등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품목의 대중 수출이 주문 생산 방식, OEM 형태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여괴 가공의 급감은 북한 내 실업률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in the private sector, there's, well, it's not like here. They don't have unemployment insurance. So if you're a private worker,
브라운 교수는 북한 내 공장 상당수가 국가 운영이 아닌 개인화된 상태라며 따라서 이들 공장 직원들은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실업급여가 없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 등과의 4월 무역 현황을 공개한 중국 해관총서는 26일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무역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품목은 단 9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물품은 전력으로 판매 금액은 126만 8,935달러였습니다. 이어 전자기계 부품, 실습용 마네킹, 동물 모형 장난감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력은 전달인 3월에도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었는데 흥미롭게도 북한 역시 중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양의 전력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과 중국이 합작으로 운영 중인 수력발전소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합작으로 운영한 발전소에서 전기를 들여오면서 이를 수입으로 기록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4월 북한의 대중수출 총액 220만 6천 달러에서 전력 판매량을 제외할 경우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93만 달러로 100만 달러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중에 발생하는 보건 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메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 마가렛 첸 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등 세계 지도자 48명이 보건 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세계 지도자들은 보건 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 촉구하는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수주일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 등 의료시설과 기관들을 겨냥한 공격이 목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전염병 대응에 나선 주요 기관들의 능력을 손상시키고 필수적인 물품과 정보 전달을 늦춰 인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 정부는 보건시설에 대한 사이버 작도자들은 물리적 세계에서 보건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사이버 세계에 대한 그 같은 공격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국 정부의 즉각적 행동과 협력이 필요하며 사이버 공격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각국 정부들은 병원과 의료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지금이 행동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위원회는 26일 피터 모레르 ICRC 위원장이 성명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촉구는 체코공화국과 프랑스, 미국 등의 의료시설과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 등에 대한 최근 몇 주 사이에 사이버 공격에 뒤이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CRC는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 아리아 포뮬라 방식으로 열린 회의에서 의료 서비스가 교란된 국제인도법의 핵심이라며 이 같은 원칙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CRC는 신종 코로나 사태 동안 발생한 보건 분야에 대한 위협은 향후 보건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제기할 위협에 대처하는 경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자체 웹사이트에 지속적인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WHO 정보보안팀은 신원불명의 해커들이 코로나 사태를 막기 위한 WHO와 협력 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돈이나 민감한 정보를 훔치기 위해 WHO를 사칭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주의를 당부하는 경고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영국의 신종 코로나 전문병원을 건설한 건설사 두 곳이 익명의 해커들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는 의료단체와 기업들이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허위, 거짓 정보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사태 극복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각국 정부가 시간과 재원을 투자하고 효율적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경규 기자입니다.
유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와중에 나타나는 인포데믹, 즉 거짓 정보 유행병이 코로나 예방과 회복에 진정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은 25일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COVID-19 보고서에서 소문과 잘못된 정보가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정보의 광범위한 전파와 능력은 보건 위험을 높이고 인종차별과 증오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신뢰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명료한 위험 정보가 취약계층 등 구석까지 전달되고 폭넓게 공유되면 생명을 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은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의 확산 범위와 속도는 이례적이라며 관련 정보들이 건강조언이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등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지정학적 등 모든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염병뿐 아니라 인포데믹과도 싸우고 있다며 지금은 공포와 소문, 낙인이 아닌 사실과 합리성, 연대의 시기라고 강조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This is a time for facts, not fear. 유엔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당국자 등의 코로나 팬데믹 관련 의사소통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다섯 가지 도전 과제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의 증가와 여기서 유통되는 무책임한 정보와 논의를 지적했습니다. 아태 지역 대부분 사람들은 코로나 발병 관련 정부 당국의 공식 발표를 주요 정보원으로 따르고 있지만 이후 SNS상에서 활발한 논의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검증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 오래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미리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과 각종 메신저 앱의 등장으로 이런 정보의 확산 속도가 전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특정 메시지가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며 기존의 물 절약이 강조됐던 태평양 일부 지역에서는 손 자주 씻기가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 정보가 구석까지 전달되는 것도 도전 과제로 거론됐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원거리 거주자, 노숙자 등은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처럼 계속 진화하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특정 시점의 정보가 불완전하며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 관련 정보가 더 정확해지지만 중간에 발생하는 혼선이 사람들에게 정부 지침 등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은 소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메시지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촉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각 다른 수용자의 나이, 필요 등을 고려한 소통 내용과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통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통신기술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접촉과 같은 전통 방식도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지역사회 대표 등과 함께 최상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유엔은 이어 당국자들이 허위정보 대응에 상당한 시간과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국 정부는 투명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법인 원비어법 제정을 주도한 상원의원들이 이번에는 홍콩의 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이 추진 중인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연루된 개인 혹은 기관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하는 3자 제재 조치가 담겼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홍콩의 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중국 제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 원칙을 거스르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을 밝힌 데 따른 대응입니다. 홍콩 자치법으로 명명된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크리스 벤놀런 의원과 공화당의 페투미 의원이 지난 21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벤홀런 의원은 26일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법안은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홍콩 반환협정을 위반하며 홍콩인들에게 보장된 자유를 박탈하는 자들을 겨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중국 관리와 단체에 대한 제재는 물론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연관된 중국 관리 혹은 단체와 상당한 거래를 하는 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이들 은행의 미 달러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추미 의원은 해당 제재와 관련해 위반 행위가 반복적일 경우 이런 제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무화한다며 지난해 제정된 홍콩 민주주의 인권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Ben Ullon 의원과 투미 의원은 지난해 말 제정된 미국의 세 번째 대북 제재법 원비어법을 주도 작성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내사 상태로 송환돼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법으로 홍콩 자치법안과 유사하게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홍콩 자치법안은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의돼 주목됩니다. 벤 훌런 의원은 홍콩 자치법 제정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중국 공산당이 홍콩 보안법을 추진할 경우 미국 내선 홍콩 자치법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prospects of this happening are very real. And that there'll be strong pressure in the United States. 베놀런 의원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이런 합의들을 시행하거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투미 의원도 이번 법안이 적어도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군의 한국군 감시 초소 GP 충격 사건에 대해 우발적 상황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유보적 결론을 내린 것은 북한이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특히 유엔사의 조사 결과가 한국 군 당국의 판단과 달라 북한이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 감시초소 총격사건에 대해 북한 측의 우발적 상황인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UNC determined that both the KPA and the ROK Army committed arms agreement violations with unauthorized small arms fire a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유엔사 공보장교 리 피터스 대령은 유엔사가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 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유엔사는 1953년 이후 성공적으로 수행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전협정 조항을 준수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사의 이런 결론은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중립자로서 북한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사는 이런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나름대로 성의 있게 대처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북한군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유엔사 먼저 총격을 가한 북한군은 물론 이에 대응사격한 한국군에 대해서도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한 결론은 한국군의 4발 총격에 한국군이 30발로 대응한 부분이 과잉 조치였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국방부는 유엔사 발표 직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군은 북한군의 총격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조치했다며 유엔사의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유엔사는 접경지역 교전 수칙으로 비례성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시에 총격당한 만큼 비례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대응 수칙은 이보다 강도가 높은 3배에서 5배 응징으로 대처하도록 돼 있어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유엔사 발표가 충분한 조사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협정에 기초한 유엔사의 권능에 의거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북측을 조사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소재는 북측이 선제 도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행위를 면책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여주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군사정전 시기를 무력화한 북한의 시도가 있었고 이 유엔사의 기능이 의도적이 쪽이 있든 아닌 간에 지금 한국 측의 행위에만 지금 국한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의 향후 좀 더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가지할 수 없는 거죠.
유엔사는 1950년 7월 유엔 안보리 결의로 한국전쟁을 수행할 유엔군 지휘권을 갖는 조직으로 설치됐고 1953년 7월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유엔사는 그러나 1978년 11월 창설된 미한연합사령부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겨주면서 정전협정과 관련한 일로 임무가 축소됐습니다. 북한은 핵위기 와중이었던 지난 1994년 정전협정 무효화와 유엔사에 속해 있던 군사정전위원회 탈퇴를 선언했고 줄곧 유엔사 해체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총격사건 조사 요구에 일절 반응하지 않은 것도 정전협정과 유엔사를 무시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격사건의 우발적 상황 여부를 놓고 유엔사와 한국 군당국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점 또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총격사건 당시 기상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 정보 등을 고려해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미한 동맹 전문가인 유엔사를 무력화시키고 미한 관계를 어렵게 만들려는 게 북한의 목적이라며 유엔사와 한국 군당국이 이견을 노출하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 있을 때부터 뭐 북한이 그런 입장을 비슷한 입장을 계속 보였으니까요. 유엔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이랑 협의해서 빨리 시행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국 정부가 계속 유엔사랑 엇갈려 가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동맹을 형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유엔사를 주한군 주둔의 근거로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과정에서 북한의 이런 시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 무력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미군 사령관들이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사과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공격해 46명의 장병을 희생시킨 전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의 원인이 된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선 전쟁 행위였으며 이와 관련한 북한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제임스 썸은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은 한국 장병 46명을 희생시킨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썸은 전 사령관은 BOA에 천안함 폭침에 따라 시행된 5.24 조치의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 20일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남북협력 추진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5.24 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한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은 실제로 변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제재를 면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국과의 정상적 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비핵화를 해야 한다면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변화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버월벨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한국 정부의 평가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한국 초계함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전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46명의 한국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뒤이어 북한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를 공격해 한국인 4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에게 중상을 입힌 것은 한국 고유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이 두 공격으로 인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군함이 침몰하고 군사기지와 민간시설이 파괴됐으며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한국민의 국가적 자긍심과 애국심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인도 태평양 지역 내 군사적 움직임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군도 잠수함과 전폭기를 집중 전개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고노다로 방위상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주말 사이 일본의 영공과 동중국해에 걸친 지역에서 자위대의 대영공 침범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합참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망료 간부는 이와 관련해 9일과 10일 각각 영공 침해 우려가 있는 항공기에 대해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해당 항공기의 소속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했지만 최근 1년 사이 일본 영공 침범을 시도하는 중국 항공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본 영공 침범에 대응한 긴급 발진 횟수 총 947차례 가운데 중국 항공기 대상이 675회로 약 71%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국적기에 대한 긴급 발진 횟수는 한 해 동안 267차례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고위 관리를 인용해 러시아가 북극 함대의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잠수함 활동도 냉전 이후 가장 활발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위태로운 시기를 악용해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In the meantime, our strategic competitors are attempting to exploit this crisis to their benefit at the expense of others.
이 같은 움직임을 의식해 미국 역시 역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0일 트위터 영상을 통해 최근 미 해군 함정 몽고메리와 세자르 차베스호의 남중국해 파견과 핵항모 애쉬빌, 알렉산드리아 등 핵항모 전단의 역내 전진 배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리처드슨 공군기지에서는 F-22 전투기, C-17 전략수송기, E-3 공중고초기 경보통제기 등으로 구성된 항공기의 코끼리 걸음 훈련을 실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끼리 걸음 훈련이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천여대로 구성된 폭격기 편대가 이륙 직후 효율적으로 대응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된 발진 방식으로 적성국에 대한 억지력 발진 시로로도 사용됩니다. 또 미 전략사령부는 지난 7일 B-1B와 B-52로 구성된 전략폭격기가 유럽과 인도태평양 역내 훈련을 전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11일 VOA에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역내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바이러스에 따른 경기 침체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역내 군사적 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highly likely that they would engage in these activities as a way to cover for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재래식 무기와 전략 자산을 집중 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방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우 반드시 삭감을 단행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Cut the defense budget in China. It just is a risk towards the government.
중국의 국방 예산 삭감이 자칫 군부의 불만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공산권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경제적 타격에 따른 민심 이반보다는 체제 결속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일본에서 북한 정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이 결성 65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성원이 3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 세력이 약화되면서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5일 결성 65주년을 맞은 조총련의 축전을 보내는 등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어머니 고영희 씨가 북송선을 타고 이주한 제1한인 출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후 해마다 조총련 의장에게 서해 축전을 보내는 등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1955년 창립돼 제1한인 대부분의 지지를 받던 조총련의 위상은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조총련 산하 일본 조선대학교 교원을 지낸 박두진 코리아 국제연구소 소장은 26일 VOA에 조총련이 예전과 같은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조총련은 그렇게 이전처럼
힘이 없지요. 대통령을 구성하고 있는 그 조선족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 국적이 아니라 그냥 있으면 조선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2만 9천여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총룡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학교 학생들과 합부생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법무성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제1외국인 통계에서 2018년 12월 기준으로 조선족이 2만 9,559명이라며 3년 만에 11.5%인 4,380명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무국적자로 분류하는 조선족은 대부분 조총련 구성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지난해 제외 한인이 세계 180개 나라에 749만 명이고 이 가운데 제일 한인이 82만 명이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조총련을 구성하는 조선족은 제일 한인 인구의 26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일본과 한국 언론들은 지난해 조총련 구성원이 3만 명 이하로 감소한 결과를 관심 있게 전하며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안에는 21세기에 3대 세습을 강행하는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조선족 한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데다 남북 간의 사상 대립이 과거보다 유연해지면서 일본으로 귀화 혹은 한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박 소장은 조선족을 포함해 많은 제일 한인 젊은이들이 과거처럼 민족과 국적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민족 국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중요시 안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으로 이제 귀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총련이든 한국 국적의 사람들이든 모든 가정에는 국제 결혼으로서 일본 사람들이 한둘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 반드시 일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조포들은 이쪽에서나 일본하고 이제 맺어지고 있다는 거죠.
2016년 서울에서 출간된 제1조선인 역사 그 너머의 역사에 따르면 제1조선인은 1980년대 전까지 남북이 통일되면 돌아가겠다는 신념이 있어 무국적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과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 1990년대 냉전 종식, 구식한 정권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하는 제1조선인 수가 급증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차은정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일본으로 귀화한 제일 한인이 2016년 현재 36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흐름은 조총련의 대북 관계와도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총련은 과거 해마다 수억 달러의 애국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고 한덕수 전 의장은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이란 고위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박 서장은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조총련계 기업들의 몰락,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와 감시 강화 등으로 조총련이 쇠락하기 시작했고 북한 당국도 예전처럼 조총련을 대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돈도 보내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조총련 의장이 한 번도 못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하고. 지금 뭐 북한에서는 충성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심은 돈이 아닙니까?
조총련은 내부적으로 대규모 채무 때문에 법적 권리를 내세울 수 없어 본부 건물을 매각 후 다른 관계자가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형편입니다. 또 일본 정부가 북한 문제로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면서 학교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내 민간단체인 노펜스의 송윤복 대표는 BOA에 조총련 안에선 김씨 정권에 대한 맹목적 충성보단 과거 제1한인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건너간 가족과 친척의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진 소장은 조총련 간부들은 대부분 조선대학교 동창과 선후배 사이라며 일부 충성파를 제외하면 과거처럼 사상이나 신념으로 무장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사업과 이해관계, 친인척 관계 등으로 서로 얽힌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총련이 65주년을 맞아 제일 한인들을 옹호하는 단체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65년 저쪽에 북한에 김완도에 그래 맹목적으로 따라가는데 이제는 진짜 동포들이 조직으로 이제 돼야겠다. 그런 식으로 머리를 바꾸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조 총련은 그러나 결성 65주년을 맞아 홈페이지 서두에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행보와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을 주최 연호와 함께 크게 올렸습니다. BN 뉴스 김용권입니다.
최근 북한 소녀가 평양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소개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래대로 잦아진 북한 유튜버의 영상들이 북한의 새로운 선전 방식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이름은 디스트니입니다. 나이는 7살이에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에 최근 올라온 한 영상입니다. 자신을 평양에 거주하는 리수진이라고 소개한 이 소녀는 지난 한 달 동안 일상생활을 담은 영상일기, 즉 브이로그라는 최신 트렌드의 영상을 3편 올렸습니다. 리양은 피아노를 연주하고 화분에 물을 주는 등 일상생활을 보여주기도 하고 코로나 사태로 계약이 연기되자 이를 아버지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빠, 그리고 이제 나 학교 언제 가나요?
신형 코로나비로서 죽일 수 있는 약이 나올 때 갈 수 있어.
이에 앞서 유튜브에 에코 DPRK라는 계정으로 올라온 영상에 등장하는 은하라는 여성은 자신이 평양에 거주한다며 코로나 사태 속에서 북한 내 물가 상승 소문에 대해 바로잡겠다고 알리기도 합니다.
Recently, a Western media reported about DPRK's economy, so I'm here today to check it out.
에코 DPRK 계정의 구독자는 현재 약 16,000명입니다. 올라오는 대부분 영상의 시청수는 수백 건에 불과하지만 한 달 전 게시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알리는 영상은 구독자보다 더 많은 2만 건의 시청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인터넷 사용이 철저하게 금지된 북한 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이 같은 영상이 올라온 데 대해 북한 정권의 새로운 선전수단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 켄고스 국장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는 북한 내부가 아닌 외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이런 영상을 통해 정권과 그들의 강경한 관행에 대한 외부 세계의 인식을 완화시키는 것을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t will make it more digestible to the foreign audience which has preconceptions about the North.
특히 영상에 어린 소녀를 등장시켜 어른과 대화하는 장면은 서구 미디어를 참고해 배운 것 같다며 이를 통해 메시지를 최신 트렌드에 맞게 전달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스 국장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김정은 집권 이후 메시지 전달 방식의 최신화라는 선전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유튜브를 활용한 것이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But ever since North Kim Jong-un took power, we have seen this movement toward a more modern way of conveying information.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유튜브에 올라온 이런 영상들은 기존 북한의 선전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항상 북한 내부의 이상적인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 시도해왔으며 이는 과거 잡지를 통해 훌륭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에서 현재 트위터와 유튜브 등으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해당 영상들은 북한이 선전을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해 전략을 최신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선전 전략으로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대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활동은 비교적 최근 움직임이라며 지금 주어진 것만으로 북한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우덕성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94년 5월 27일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자신의 고국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1974년 공산주의 소련에서 추방된 지 2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솔제니친의 귀환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민족의 양심으로 추앙받던 솔제니친은 1962년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발표해 스탈린 시대 강제 노동 수용소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이때부터 솔제니친은 소련 당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솔제니친은 1973년 장편소설 수용소 군도를 발표해 수용소 내 죄수의 중노동과 고문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소련 당국은 솔제니친을 국가 반역죄로 체포하고 국외로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제니친은 미국 북동부 버몬트주에서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0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솔제니친에게 시민권을 다시 되돌려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자 솔제니친은 1994년 5월 27일 20년에 걸친 망명생활을 접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1937년 5월 27일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든게이트 브릿지, 즉 금문교가 개통됩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4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금문교를 설계한 사람은 미국의 토목건축가인 조셉 스트라우스였습니다. 스트라우스는 착공 당시 거센 물살 등의 이유로 다리 건설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4년 만에 다리를 완공해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게 됩니다. 조셉 스트라우스는 샌프란시스코 만을 연결하는 금문교 건설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리가 강한 조류를 절대로 견딜 수 없을 것이며 주변의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관을 해칠 것을 염려해 반대했습니다. 그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2천 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스트라우스는 굴복하지 않았고 1930년 채권 발행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금문교 건설이 시작됐고 1937년 5월 27일 개통됐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의 아이콘으로 부상했으며 슈퍼맨, 고질라, 스타트랙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와 TV쇼에도 등장했습니다.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는 1987년 캘리포니아주의 역사적 랜드마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